룻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 13절에 나오는 그에게, 즉 룻에게 들어갔다라는 말은 이 성교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관용어입니다. 남녀 간의 성교를 뜻하는 말로 들어갔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이목을 끕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고 하고 있죠. 즉 여기서 임신의 주체가 보면은 보아스가 룻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됩니다. 룻에게서 지금 룻기의 전체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는 두 번째 구절입니다. 이 잠자리는 보아스와 룻이었지만 아들을 주신 것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신비로운 까닭은 우리가 룻의 과거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압 여인 룻이죠. 보아스가 자기 첫 남편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아들 말론이 첫 남편이었습니다. 그 최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10년 이상은 적어도 10년 이상 같이 살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말론은 보아스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젊은 남편과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었던 이 말론이 고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 가능성을 이 슬쩍이라도 비치지 않죠.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롯의 태를 닫아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말 하면 우리가 그 즉시 떠오르는 여인이 있죠. 그 한나입니다. 한나. 재미있게도 지금 성경의 배치를 보면은 한나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에 지금 룻이 임신하는 장면이 나오는 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쭉 이어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우 절묘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룻기 다음에 있는 사무엘서 한나 이야기로 시작되지요.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 태를 닫았다는 것은요, 이 불임이라는 표현과 다른 표현입니다. 그 성경의 저자는 매우 의도적으로 불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태를 닫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불임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장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 생물학적인 장애가 있었다라는 말을 뜻하지만 이 사무엘서에서 지금 두 번이나 나오는 이 태를 닫았다라는 말은요, 그 정죄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에 그에 대한 벌로 하나님이 너의 태를 닫았고 앞으로 네 인생에 소망은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사무엘서에는 이 말이 그 1장에 나오지만 룻기에는 이 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룻 역시 이 말론과의 오랜 결혼 생활 가운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역시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셨다라고 볼수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라고 언급하는 까닭입니다. 임신의 이 주체가 하나님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태를 닫아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것과 같은 한나의 인생에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무엘의 출생 아니었습니까? 룻도 마찬가지죠. 보아스와 혼인하자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남들이 다 봤을 때, 아, 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다 싶었지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소망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3절에는 우리가 그 9개월의 시간이 담겨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죠? 14절은 이 9개월간의 임신과 출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동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엘, 즉 구원자를 주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높여지기를 원한다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15절에는 이 자녀와 나오미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실제로 그 혈육의 관계로 따지자면 손자와 할머니 관계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 말은 그 고엘을 다시 해석한 말입니다. 고엘을 통해서 태어난 이 손자가 너희의 구원자고 또한 너희를 봉양할 자다라는 것이죠. 룻기의 첫 장면 떠올리게 합니다. 나오미 모압 땅에서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하나님 원망했죠. 자기 처지 비관했습니다. 잘 살아보자고 한번 이민 갔다가 쪽박차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오미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고엘을 통해서 다시금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며 소망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베들레헴 동네 여인들은 끝으로 룻을 높이고 있지요. 15절 후반부입니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라고 합니다. 이 말도 속담입니다. 그 실제로 나오미가 일곱 아들이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지요. 나오미에게는 우리가 알다시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전부였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7은 그 완전수거든요. 충만함, 신성함을 뜻합니다.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을 쉬시지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안식일을 일곱 번째 날로 지정합니다. 다 이 성스러운 날, 완전한 날, 충만한 날을 뜻합니다. 이 속죄 제사 드릴 때요, 제물의 피도 그 몇 번, 일곱 번 뿌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일곱 번 뿌리게 되어 있는 것도 이 완전함을 뜻하는 수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그 로마서나 히브리서를 보면은 온전한 믿음을 뜻할 때 이 숫자 7과 연관되어 나옵니다. 여리고성 돌 때도 그 7일 동안 돌죠. 예, 그게 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나오는 교회도 일곱 교회 아닙니까? 예, 일곱이 완전하니까 완전한 거에서 하나 모자란 숫자 6. 6은 그 불완전한 숫자가 되죠. 그 불완전함을 뜻합니다. 맞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6이 나오면 이 불완전함과 결부되거나 이 사탄과 연관됩니다. 예컨대 그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우상의 높이가 그 60규빗, 너비가 6규빗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재보니까 딱 60규빗이고 뭐 너비가 딱 6규빗이었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만큼 악했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자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막상 어떤 우상이 발견됐는데 정확히 60규빗이 아니고 6규빗이 아닌데 그것은 그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봤을 때 그만큼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가 그 666마리라 하죠. 666이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다른 심오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보다도 그만큼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숫자가 세 개나 모여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15절에서 일곱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라는 말은 가장 온전한 가족이 그 일곱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숫자 7이 들어가니까. 그러니 그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가족보다도 이 귀한 며느리 한 명이다라는 칭송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와 거의 흡사한 말이 있습니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을 안 부럽다라는 속담이죠. 이 속담 들으면 아들들은 참 섭섭한데 또 인정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온전한 가족보다도 루드 하나가 지금 더 귀하다라는 칭송이죠. 그 앞에 보면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구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구약에도 사랑, 여기서는 헤세드를 말하는데요. 인애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니까 요즘 우리 문화가 말하는 사랑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지요. 우리 문화를로 가지고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니까 뭔가 이 감정이 따뜻해지고 따스해지고요. 때로는 이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이런 감정의 느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내 가슴 막 뛰면은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면 결혼한다라고 생각하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당신은 가슴이 뛰고 이 열병을 앓는 대상이다 대상을 갖다가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가 달랐지요. 그 연애에 결혼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도 사실 그런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슴이 막 설렌다거나 심장이 쿵쾅쿵쾅 뛴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감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예,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그 감정적이고 느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둘이 사랑하여 부부가 된다거나 친구가 된다라는 것은 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뜻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기로 약속하는 관계를 사랑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라 하는 말이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막 이렇게 설레고 막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를 사랑한 며느리 룻 이 좋아하는 감정 또는 혈육의 정을 뜻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언약적 관계에서 헌신한다라는 뜻이죠. 이 헤세드 인애 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대중음악이나 미디어에서 찬송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요구하신 사랑과 너무도 이 많이 떨어져 있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증오해야 마땅한 행동들을 이 세상은 이 사랑이라고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17절을 보면은 베들레헴 이웃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이라고 칭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은 애칭입니다. 이 풀네임은 오바댜입니다. 이 선지자 중에서도 오바댜 선지자가 있죠. 그 오바댜를 애칭이 그 오벳입니다. 줄임말이지요. 뭐 티모시를 줄여서 팀이라고 부르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희귀한 이름은 아닙니다. 이 구약에는 최소한 12명의 오바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오벳의 손자가 이스라엘의 영웅,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이 되죠. 구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윗이지만 이 이야기는 다윗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끝이 나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섬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 크고 높은 사람으로 온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하시죠. 나는 크고 높은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합니다. 이때 섬긴다라는 뜻이 바로 오바자의 이름에 담긴 뜻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혈통으로는 오벳의 후손인 셈입니다. 이 룻기 이야기 자체로는 17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야기 자체는 17절, 이 연극은 17절에서 끝난다 봐야죠. 하지만 이 매우 어색하게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는 족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영화로 따지자면 영화 모두 끝나고 이 크레딧이 올라가는 장면과 같습니다. 사실 이 족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크지 않습니다. 무슨 그 유력한 가문처럼 장군이 있고 뭐 민족의 지도자가 들어가 있다는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변두리 가문의 족보입니다. 그죠? 뭐 21절에 보면 보아스와 오벳의 이름이 올라간 거볼수 있는데 그 외에는 뭐 우리가 뭐 사실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질문만 해보겠습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 고엘 아닙니까? 기업 물을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고엘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재산을 보전해 주거나 대를 이어주는 그 아름다운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참 의미가 귀한 것이지요. 이 고인의 아내를 거두어들여서 자녀를 낳게 해줘서 이 고인의 대를 잇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그 비슷한 것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보통 서자 출신 이런 것들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자녀가 불임이라면 첩을 들여서 자기 그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지금 우리가 좀 아리까리한 게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이 룻이 낳은 아들은 누구 족보에 올라가야 됩니까? 그죠. 전 남편, 예, 말론입니다. 그렇죠. 말론의 족보에 올라가야 이게 정확한 겁니다. 예.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대를 지금 보아스가 대신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 그게 고엘입니다. 그게 사실 정확한 고엘의 원리예요. 이 성경은 지금, 근데 고엘의 원리보다 이 참된 진정한 혈통을 우선해가지고 보아스와 이 오벳을 이 다윗의 족보에다가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그 예외라고 합니다. 그죠? 이 지금 마지막, 그러니까 룻기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예외적으로 지금 보아스가 올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고엘의 원칙에는 위반되는 상황입니다. 고엘은 고인의 대를 잇게 해주기 위해서 그 고인의 아내를 그 자기의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녀를 놓게 하는 것인데 지금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지금 족보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족보가 특별히 예외적으로 덧붙여져 아주 어색하게 덧붙여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특별히 예외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이 오벳을 보아스의 족보에 올려서 함께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십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 4주간 룻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바는 이야기 뒤에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이야기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야기를 더 재밌게 만들 의도인 듯한 우연과 기적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일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특히 그 룻기는 사사시대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데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죠. 그 시대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재판관, 또는 그 민족의 영웅들을 세웠습니다. 사사라고 부르지요. 기드온, 뭐 드보라, 삼손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그 이상한 그 변두리에 있는 혈통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레스, 헤스론, 뭐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우리가 자세히 알 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저 실제로 이 평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혈통을 택하셔서 다윗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방인 모압 여인 룻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의 조부를 출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집니다. 룻기를 읽으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유명하고 힘 있는 혈통에서 이 탁월한 후손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럼 영국 왕이 뭐 어디서 나옵니까? 뭐 공부 잘하면 영국 왕 됩니까? 아니요. 그 혈통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그 기대 심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인생에 관한 일이라면 내 머릿속에서, 내 손끝에서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약간 첨가물처럼 이 커피에 넣은 꼭 설탕처럼 하나님의 힘을 보태기 원하지요. 룻기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이야기의 너머를 보지 않고 이야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모압에서의 이민 생활 망하게 하신 것, 이 룻이 나오미를 따르게 하신 것, 하필 그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보아스의 소유지였던 것, 룻이 창녀처럼 오해될 수도 있던 이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을 때 보아스가 다행히도 오해하지 않았던 것. 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하필 그 제일 가까운 기업 물을자 아무개를 마주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젊은 남편과 10년 이상 살았을 때도 들어서지 않았던 자녀가 이 늙은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 바로 들어서게 된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다윗을 보내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신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우연이라고 설명하고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기대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놀라운 한 세상을 살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